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일대기를 출생이나 성장 그리고 전도사역, 고난 이렇게 쭉 나눠서 보면 이 말씀을 전하신 메시지 내용은 이게 워낙 제일 많이 기니까요. 그건 이제 따로 빼놓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나눠볼 때 성경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고난 부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출생이나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성탄절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출생하셨다 해서 동방박사 얘기도 나오고, 천사가 나와서 아이들 무용도 하고, 이렇게는 합니다만은, 그건 누가복음에 조금 있는 것이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얘기조차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예수님의 출생이나 성장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을 잘 안 하던 성경이에요,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말은 실제로는 돌아가신 바로 그날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복음서 공통사항인데요. 사복음서의 마지막 속장은 전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장씩도 아니에요. 전부 속장씩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밖에 안 되지만요. 마가복음 중간쯤에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면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가복음은 거의 절반 정도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직간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은 거죠. 말하자면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한 것이 복음서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면서도요. 돌아가시던 그날 밤 사건, 그날 낮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들이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전해주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이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런 꾀를 부리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었더라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꾀를 부리는 겁니다. 자기들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그건 통해서요 자기들이 종교 문제와 관습에 된 것은 자치권을 인정받아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꾀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 묻히기는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는 분명히 종교적인 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빌라도에게 넘긴 거 보세요. 자기들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몰아서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이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요.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예수를 죽이게 만드는 거죠. 꾀를 굉장히 많이 부린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자기들도 당하긴 당하지만요.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이런 꾀, 그 다음에요, 스승을 팔아먹으려 하는, 스승을 팔아넘기려 하는 못된 제자도 있고요.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렇게 배신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모습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채찍질하고서요, 놀립니다. 많이 희롱을 해요. 너 선지자 아니냐? 그리고 뒤에서 그냥 때려요.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너 선지자 아니냐? 침 뱉고 조롱하고 두들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요. 너 선지자 아니냐? 능력 있다면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거기 달렸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했다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책도요. 그 위대한 스승 아니면 존경하던 스님들의 죽음만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면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잔혹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뒷얘기가 항상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뒷얘기가 없는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 선생님의 원한을 풀어주거나 그 원수를 갚는 얘기를 빠뜨린 책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중국 무협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봐도 그 이야기 스토리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 보면요. 저 어떻게 다른 도장, 경쟁하는 다른 도장에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우리 도장 식구들 다 죽입니다. 그런데 꼭 두 사람이 살아남아요. 한 사람은 이 도장에서 파문당해가 쫓겨나간 형제가 어디 멀리 가가 있어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 도장에서는 주로 제가 몇 개 안 봤지만 보니까 대부분요. 그 사부님의 딸이 살아남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이 딸이 도망을 쳐가지고 겨우 살아났어요. 그 쫓겨난 그 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 우리 스승, 우리 사형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미수알고주알 다 이야기합니다. 그걸 듣고 이 쫓겨난 제자가요. 복수의 칼을 갈고 세월이 많이 지나죠. 제가 아주 어릴 때 봤는 건데요. 그때 봐도 참 말도 안 된다 싶은데, 가마솥에 돌, 달아있는 돌에다가 손을 얘가 팍 쑤시넣어가지고, 뭐 정권 단련한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 저거, 저래가지고 손이 튼튼해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리고 옥수수 탄 없는 거요. 제가 어릴 때 봤는데요. 저 한번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옥수수를 계속 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옥수수가 이만큼 커졌을 때 그걸 그냥 탄 없나요? 제가 어릴 때 무협지에서 그거 보고 한번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련을 다 해가지고요. 드디어 이야기 마지막에 원수가 앞으로 가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무협지 스토리가 빤하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 무협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삼의 피라는 소설 아시나요? 금삼의 피.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뭐 이거 이런 책 읽지도 안 하겠지만요. 이 금삼의 피 연산군의 이야기입니다. 금삼 비단 손수건인 것 같아요. 금자 그게 비단 금자인데 어느 날 연산군에게요 어떤 노파가 이 함을 하나 들고 옵니다. 그 속에 꺼낸 게 이게 비단 손수건이에요. 그러게 얼룩덜룩한 게 묻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당신 어머니가 임금님의 사역을 받고 죽을 때 피를 토했던 그 손수건입니다. 이러고 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이야기해봐라. 그게 되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죠?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국이든 한국이든 아니 어디든 가네요. 어떤 선생님이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쫙 나오면 그 뒤에는 분명하게요 원수 갚는 얘기가 반드시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으면 그 복음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그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뭘 했는지요. 적어도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될 때쯤이면요.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이때에 우리 선생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걸 다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 힘을 합쳐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놓고도 그 예수님에 대한 원수를 갚은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원수 갚자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요. 원수 갚을 생각도 안 하면서 그러면 그 선생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왜 미주할 고주할 이야기를 그렇게 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처음에 한 석 달만 하시면 어떨까요? 하길래 제가 사람을 찾아봤더니 아, 참 설명이 될 만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석 달간 한 10편 정도를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했는데 뭐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길래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사건을 찾아볼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이상하게 생각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원수갑 지도 않을 거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선생님의 원수를 갚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진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거든 내가 맡긴 일을 감당을 해라.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원수 갚으라 했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해명하고 설명하고 원수를 갚으라 혹 그리 하셨나요? 성경의 그 다음 얘기는 참 뜻밖이지만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전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와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일반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란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러 왔다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였으면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왔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요. 그 믿은 사람 누구예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 어디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가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요. 잉태했을 때에 나중에 그 안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아, 잉태했을 때가 아니고 아기를 낳고 8일 만에 할례하러 갔을 때요. 그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이 때문에 가슴이 칼로 찔리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될 거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마리아는 분명히 알면서도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을 하도 윽박질러대고 저 바리새인들 하도 윽박질러대니까 형제들과 더불어 마리아가 예수를 찾으러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왜요? 우리 마더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저 예수가 돌아서 저런 거니까 빨리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세요. 이래가 모친과 그 누이들이 예수를 만나러 오는 장면이 또 하나 있죠.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수도 없이요. 나는 죽으러 왔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 얘기에도 믿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안 믿었으니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죠. 원수 갚을 얘기, 원수 갚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원수 갚은 생각도 전혀 안 했습니다. 사실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러 와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고통,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이야기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원수 갚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예수님도 원수 갚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그걸 알아들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원수 갚을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인 스스로 죽은 죽음이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요. 그분은 스스로 죽을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안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죽도록요. 구실을 제공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 저들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께서 재판에 회부됩니다. 증거가 없어서 사형이 선고가 안 돼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증거가 없어서 재판이 안 돼요. 그럴 때에요 죽을 제목을 예수님 스스로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막 고발을 할 때는 대답도 안 하시던 분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을 때 답변을 하셔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 생각에 그것도 그렇게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 대제사장이 볼 때는요. 이거야말로 죽어야 할 죄다. 다른 때는 다 대답 안 하셔요. 완전히 죽으려고 작정을 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때가 되자 자기 자신의 말씀대로 스스로 죽을 길로 가셨어요. 이게 사람의 이야기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진행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수 갚을 생각한 거 아닙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오히려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참 뭐라 그럴까요? 귀한 건가요? 장식을 해도 흉하지 않죠. 오늘 아침 일부 시간에 성 목사님이 우스개를 하나 하셨는데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 우선 간단하게 하면 이렇답니다. 수학을 하도 못하는 아이를 미션스쿨에 보내면 수학을 잘할까 싶어서 보냈는데 도중 얘기 다 생략하고요. 정말 수학을요 너무너무 잘하더랍니다. 계속 100점을 받아오더래요. 표정은 한없이 어두워요.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해요. 근데 야 너 그 학교 좋더냐 어떠냐 물어봤더니 얘 답변이 이렇더라는데요. 학교 구문에 가니까 봐 더하기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웬 사람이 못에 박혀서 죽어 있더라. 엄마 이 학교 산수 보통 아니야? 얘가 뭘로 어떻게 알아들었단 얘기예요? 더하기 빼기 잘 못하면? 이래 죽는다. 그걸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누가 그런 거 만들었는지 오늘 아침에. 그래서 한바탕 웃긴 웃었습니다만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해요. 차, 병원, 뭐 할 것 없이 다 십자가 붙여놓고 심지어 십자가 목걸이까지 하고 다니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그 시절의 십자가는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십자가. 요즘 말로 하면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요즘 말로 하면 이러면 느낌이 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저기 새끼줄 같이 이렇게 고리를 하나 들고 와 그게 뭐 얼룩덜룩하게 좀 묻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사형수 사형시킬 때 목맸던 밧줄입니다. 그리고 이거 들고 오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사형수 목맸던 밧줄이 하면서 이거 들고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기절할걸요? 그 당시 십자가는요, 너무나 혐오스러운 용어였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단어였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식사할 때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이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22절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할 얘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할 얘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이게 왜 그리 낍니까? 십자가 꺼내면요, 싫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사형철을 자꾸 들고 다니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 어려운 것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예수다.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너희가 죽였다, 이러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정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그게 그리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가장 흉악한 예수였어요. 로마 입장에서 말이죠. 자국민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십자가형을 면합니다. 자기 시민권 가지고 있는 자기 나라 백성들은 절대 십자가에 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꾸 전하니 이방인들을 보기에는요, 세상에 이 미련한 인간들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런 것이었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대신 지셨다. 이걸 전하는 거죠. 그걸 표현을 바꾸면요, 아무도 예수님의 원수를 갚자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원수를 갚자고 말한 사람도 없거니와 갚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훗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상한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를 갚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일을 망쳐버렸으니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원수진 놈들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100% 사이비입니다. 예수님 원수 갚자 하고 로마에 총 들고 칼 들고 났으면요, 사입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누구 얘기예요? 한국에 그런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자칭 예수님들이 여러 분 계셔요. 전부 사입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일을 이루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을 얘기 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지금도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던 제자들도 몰랐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흔히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거죠. 절대로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와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믿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 성경 말씀이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동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성경책이요 참 이상한 책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느냐 싶은 것들이 눈에 하나 둘씩 뜨이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게 죽었다거나 잘못해서 죽었다거나 아니면 그 원수를 갚으라고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듯이 나는 죽으러 왔다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고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원수가 벌 능력이 있었다 해도 예수님에게는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원수 갚을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요.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부터 부활주일입니다. 아니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리 고난당하셨어요? 우리가 행복해지도록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요. 대신 당하신 거죠. 일부러 고난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신 그 의미에 부합하는 행동 아닐까 생각합니다.